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장학 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장학 퀴즈. 그래서 한 서너 사람밖에 없어요. 왜? 테레비가 별로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잘 봤습니다. 출연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장학 퀴즈 음악 문제 하나 같이 풀고 갑시다. 이 노래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손을 들고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이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여기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다음 다 알죠? 여기까지. 이게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이 곡의 제목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빌헬름 텔. 빌헬름 텔.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흔히 할 때 우리 그 음악 전공하신 분들 제가 틀리면 나중에 꾸짖어 주세요. 설교 중에 꾸짖지 말고 제가 그냥 한국에서는 빌헬름 텔이라고 그냥 함께 붙여서 읽었는데 빌헬름 띄고 텔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스위스의 영웅입니다. 당시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에 속박을 대고 지배당하고 있었던 시절에 스위스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뭔지 모르겠죠. 노래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제목이 뭐냐면 빌헬름 텔의 서곡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군대 행진곡입니다. 제가 서곡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모르는 있는데 그 사건의 한 장면은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아, 그 사람 이제 다 그럴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머리 위에다가 사과 올려놓고 이렇게 화살 쐈잖아요. 그 사람이 빌헬름 텔이에요. 그 사람이 전설적인 영웅이었는데 그 사람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서곡, 프렐루드예요. 서곡이 이렇게 장엄하니까 그 내용도 아마 이럴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죠. 음악에서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오라토리오, 뭐 오페라 이런 데 다 서곡이 있는데 오케스트라 연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반 쇼에도 있어요. 우리가 라스베가스 사니까 MGM 호텔에 가면 그 유명한 쇼 하나 있잖아요. KA, 카라고 하는 쇼가 있는데 그 쇼를 보기 위해서 극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극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광대 노릇하고 우스갯짓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돈 받고 하는 연기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앞으로 카라고 하는 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확실하게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맛배기를 살짝살짝 보여주는 것, 그게 서곡이잖아요. 서곡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서곡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 서곡이에요. 무엇의 서곡인가 하면 5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진행되고 있는 종의 고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거대한 챕터의 그 장의 서곡이에요. 그래서 서곡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라고 맛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이 52장의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고난받는 종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라고 맛배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아주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서곡이니까 짧게 해야죠. 서곡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곡인 설교도 짧게 하도록 할게요. 이 말씀 속에서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받는 종은 이런 분이다라고 미리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종이 형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이 형통하다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영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영어 성경 구절로 봐주세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한글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My servant shall act wisely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아주 친절하게 한글 성경은 풋노트를 적어놨거든요. 혹은 기억 혹은 1번 해고 성경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가 하면 성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난받는 종이 오는데 그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예요. 그 고난받는 종은 성공할 거야. 맡은 일을 끝낼 거야. 확실하게 completed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지혜롭게 그 일을 추진하니까 성공하게 될 것이고 또한 성공하게 된 결과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3절에서 이제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보라 내 종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게 13절의 앞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13절의 뒷부분에서는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높임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종은 이 고난받는 종, 이 종은 결국에 가서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동사에 보면 13절 밑에 보면 높이, 그러니까 높이, 들리다, 존귀하게 되리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완성하고 나신 다음에 높이 들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famous가 될 것이다. fame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1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림을 받으시고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존귀해지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의 서곡이지만 13절은 서곡 중의 서론이에요. 서곡 중의 서론이다. 그 종이 완성할 것이다. 무엇을? 사명을. 그 사명은 뭐예요? 우리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이에요. 구속의 사명을 완성시키고 그 사명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높이 들림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이사야는 이 서곡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사명을 마치기는 마쳤는데 전쟁을 통해서 마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마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4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거나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거나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앞에 14절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것 말고 다음 거. 예. 이 52장 14절에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이제 아쉬워서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대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기서 그는 단수예요. 그게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을 보고 경악했던 것처럼 그의 얼굴은, 여기 종의 얼굴은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 일그러졌다. 그의 형체는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예요. 여기서 대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당시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할 때 살 뒤룩뒤룩 찌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당뇨병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먹질 못했으니까. 당뇨병이 이렇게 잘 먹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골이 상접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볼품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키도 자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쪼그라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누구를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단수 한 사람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 대조가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대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고난의 종이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데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달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셨을 때의 그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영화를 통해서라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었습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채찍질이 로마 시대의 채찍질은 어떤 채찍이었는가 하면 로마 사람들은 때리지도 않았고요. 이방인들을 때리는데 채찍의 끝에 아주 날카로운 뼈다귀, 짐승의 뼈다귀나 그리고 돌멩이, 날카로운 돌멩이를 묶어놓은 거예요. 여섯 가닥, 일곱 가닥이 있는 그 채찍 끝에만 해놓고 그리고 길게 휘어치면 몸에 가서 들러 붙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로마 군사가 아이고야 아프시겠다 그러고 가서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띄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살갗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안지는 못하다. 저는 새끼손가락에 조그만큼 무슨 그 생소 날른다고 그러죠. 살 조금만 튀어나와도 그거 아파가지고 간장 데펴가지고 거기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거 하잖아요.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뜯겨지는 거예요. 가시관은 어땠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데요. 가시관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살짝 올려놨겠습니까? 아니에요. 찔러 밀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비슷한 그것과 그 나무와 비슷한 나무를 저는 LA에서 봤습니다. 혹시 LA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 샌 게브리엘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시죠? 그 알함브라 있고 몬테레이 있고 모노레이 파크 있는 그쪽에 샌 게브리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는데 한때 그쪽에서 살고 있었던 미국의 원주민들 소위 말하는 인디안들 600명을 집단으로 죽여서 집단으로 매장을 시켜놓은 곳이 그 수도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거기에다가 큰 십자가를 해놓고 그 주변을 가시나무로 심었어요. 거기에 팻말이 써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가시나무로 예수님의 가시관을 만들었다. 그 가시를 보는데 제 엄지손톱만 해요. 하나가. 그걸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마에는 지방도 없잖아요. 뒤통수도 없잖아요. 그냥 뼈와 살이잖아요. 거기다가 찔러 넣는 거예요. 피가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53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막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것만 대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똑같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고난이죠. 이스라엘이 받았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지는 고난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때문에 채찍질을 받는 고난이잖아요. 대조가 완전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과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열방에게 외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종을,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것을 대조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줌으로써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서 열방이 놀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열방이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즉 고난받는 종, 그 종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 사이에 이게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15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뭐 일그러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5절은 그 일그러진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중에 그 열매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만방에 뿌릴 것이다, 스프링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 좀 보여주세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밑에 영어 자막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So shall he sprinkle many nations. 놀라게 할 것이다. 야! 하고서 놀래키시는 게 아니라 뿌린대요. 뿌린대요. 그럼 뭘 뿌리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는 겁니다. 그 보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가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에서 하셨을 거예요. 레위기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뿌린다라고 했어요.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 고난을 받는 종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온 열방에게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대조를 좀 다시 해보면, 앞에 도표를 만들었는데 14절에서는 메시아가 고난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에서는 그 십자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의 고난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에 적용을 해요. 그 내용은 기대하시라 이사야서 53장. 거기 가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결과는 뭐예요? 열방의 구속의 보혈을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14절과 15절을 연결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열왕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놀래서 할 말이 없어요. speechless. 그래서 입을 자기가 털어막는 거예요. 왜 털어막는가 하면 1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했는다며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니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앞으로 고난받는 종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제가 모든 종교를, 세계 모든 종교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제가 알고 있는 종교들은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종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은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종교, 불교. 불교는 여러분 득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를 닦잖아요. 선행을 베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도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 물론 나를 위해서 그 지하철에 칠 뻔한 사람 대신해서 뛰어들어가서 건져주고 살고 그런 건 있지만 영원한 구원,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들이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겁하고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해야 되네. 시간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메시아의 고난은 일반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생소 날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시 하나 박힌 게 아닙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임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간증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비참한 고난과 수치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사람의 모양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과 형체가 상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도 가르쳐 주지 못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확신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과 동행하게 싸우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지혜롭고 형통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싸우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